오늘 예레미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 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려 드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을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은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새로 나라를 수습할 거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맡겨졌냐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폐허로 변한 이 전후의 과정들을 어떻게 누가 수습할 것이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근데 느닷없이 예레미야가 다시 자칫하면은 바벨론에 끌려갈 뻔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시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는 바벨론에게 알려져 있던 존재예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를 특별히 예우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는 결박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대열 속에서 발견되었어요. 아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알아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도 아마 끌려가는 포로 행렬 속에서 함께 끌려갔겠죠. 근데 느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이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 말씀은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어쨌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때 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정벌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방인 사령관, 그 사령관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방인이요 불신자죠. 그런데 그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이미 수차례 돌이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 일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예레미야는 수차 이 말씀을 반복했죠. 수없이 전했지만 아니 뜻밖의 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총사령관 입에서 이 일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듣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라가면 이런 얘기를 꼭 세상으로부터 듣는다는 거예요. 비난이 꼭 세상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질책받는 거야 어때요? 자식이 부모한테 야단 맞는 게 어떻습니까? 부모 야단을 안 맞고 부모 야단 맞은 대로 안 하면 꼭 동네 아저씨한테 야단을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 부모한테 야단 맞는 거로 부족합니까? 그래서 꼭 다른 사람한테까지 야단을 맞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대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안 씁니까? 아니요, 불신자도 씁니다. 불신자는 종이 아닙니까? 뭐 저같이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무슨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 느부사라단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모든 사방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누구를 쓴다고요? 내 종 느부갓네살을 쓰겠답니다. 아니 내 종이 왜 느부갓네살이 왜 내 종이 되었습니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7장을 보면은 또 동일한 말이 나와요. 27장 6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느부사라단,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과 총사령관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어떨까요? 나중에 바벨론을 징벌하고 바사의 왕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쓴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하기야 뭐 한국이 우리가 독립투쟁해서 독립을 얻었습니까? 어찌됐건 하나님의 종의 손으로 한국이 36년 일제 식민 지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설교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야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에 귀를 열지 않으면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지금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풀어주고 나서 자유를 허락합니다. 내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는 것은 이때 예레미야가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과 총사령관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보장을 받았어요. 너는 바벨론으로 와라.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남아있는 것보다 바벨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호의호식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떤 길을 택할까요? 그는 5절, 6절 이렇게 택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여기 지금 앞에 너는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그는 유다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다에 남는 것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남유다는 지금 패전한 국가입니다. 바벨론에 투항하라, 항복하라고 줄곧 외쳤던 예레미야로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그는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도 참으로 어려운 삶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예언자죠. 전쟁이 끝난 지금 또한 그는 어쩌면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끌려간 그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바벨론 백성에 남아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지극히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바벨론 왕과 사령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나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그다랴 총독으로 세우고 떠나는 그다랴에게로 가라고 말하죠. 그다랴는 예레미야와 관계가 좋죠. 그 또한 바벨론, 친바벨론 쪽이었으니까요. 그는 누구냐면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입니다. 사반은 이 앞에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 책을 왕에게 가져왔던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 아들 아이감은 또한 느헤미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그다랴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은인과도 같은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다랴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7절 이하가 이제 그다랴의 전후 수습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 전쟁의 폐허를 다시 복구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자,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담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란과 요나단과 단 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려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첫째, 그다레아가 전후 복구 전후 수습 과정을 위해서 첫 번째 택한 결정은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행정적 수도를 이 미스바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약간 북쪽으로 옮긴 것이죠.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의 미스바라고 불리는 곳이 여러 곳이지만은 지금 그다레아가 택한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다 불타고 무너진 곳에서 무슨 국가적인 통치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쪽에 올라가서 우선 바벨론에게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 천박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바벨론이 주로 끌어간 사람들은 기능공들, 전문가들, 병사들, 뭐 나라를 다스리는데 적어도 행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끌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정말 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죠. 그 지금 그 달에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선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달에가 미스바에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돌자 그 친애굽 쪽에 섰다가 숨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할 때 결사 저항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미스바로 모여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어떤 조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리아는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어쨌든 나라는 패망했고 본인은 총독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바벨론의 통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길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다시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바벨론이 물러가고 지금 숨어있다가 나타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달에는 그들과 씨름하느라고 사실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11절 12절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담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레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자, 이게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이쪽으로 도망갔던 유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도망갔겠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친바벨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또한 다 지금 그다레아에 지금 휘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그다레아로 중심한 바벨론의 행정력이나 치안 통치력이 미치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다레아는 이제 정말 죽음을 맞게 되는데 불과 한 석 달 그렇게 다스리는 짧은 생애가 되고 맙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다시 읽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란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레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란이 미스바에서 그다레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미스바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 미스바로 모이고 있는 세력들은 굉장히 그다레에게 반항적인 입장들이에요. 저항하는 입장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뭐 이게 수비를 이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다소 남겨둔 병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에 피난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휘하에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친 바벨론 쪽으로 가는 입장에 대해서 유다, 암몬, 모압, 에돔조차도 반바벨론 연합 전선을 한때 형성했던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함께 바벨론에 저항하기 위해서 모압, 에돔, 암몬조차도 함께 이스라엘과 저항했던 그런 연합 전선을 폈던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 또한 반바벨론 전선에 여전히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정보는 뭐예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 당신을 죽이기 위하여 느다니 아들 이스마일을 자객으로 보냈으니까 조심하시오. 그러다가 더 급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를 처치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다랴는 그러지 말라. 당신 잘못 알고 있다. 사람 잘못 봤다.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다가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랴 사람은 보면 좋은 사람이죠. 남을 의심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어주려고 하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현실적인 삶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주목한다면은 지혜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보를 굳이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나중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도비앗과 뭐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방해하고 그냥 뭐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꾀하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취한 조치를 한번 보면은 이 그다랴와 지극히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지금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일하고 있을 때는 그다랴처럼 일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일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그는 일하는 도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뭐 더 이상 가치 있는 책이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왜 신문을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미디어를 봅니까? 거기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는 뭐 거짓 정보가 많죠. 사실 보면 세상을 자칫 잘못 알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그다랴는 현실의 한쪽에는 눈을 감고 만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동일하게 이 에베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일을 행하다가 넘어지면 더 이상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싸움의 본질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얻고 우리가 현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영성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죽도록 공부해서 실력만 쌓는 것도 어리석은 길이요. 현실의 발밑을 보지 않은 채 하늘만 보고 걷는 것도 웅덩이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큰 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날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삶의 자리,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언쟁을 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말 필요한 말, 꼭 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디어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미디어에 속거나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현실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에 결국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 다시 한번 그런 지혜를 달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분별했을 때 분별한 것을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정말 날마다 걷는 것이 살 얼음판입니다. 지뢰밭과도 같은 곳을 걸어갑니다. 사방에 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가 친구고 누가 진정한 친구이며 누가 적인지, 누가 진정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했을 때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좁은 길을 갑니다. 남유다에 남아서 그는 끝내 죽음을 맞지만은 그러나 주님, 예레미야가 선택한 길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택한 종, 나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하나님의 성을 쌓았듯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미디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끝내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눈이 먼저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 위하여 영적 전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늘 지니게 하사 한 가지 무기인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끝내 그 끝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포옹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